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제 주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0분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 주권은 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힘을 사용해서 그 주권을 관철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권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도대체 힘을 사용하면서까지 주권을 관철하시는가?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대로 둘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다 나를 맞추는 것. 나 자신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나를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권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야무지게 딱 채워야 할또 하나의 기둥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또 하나의 기둥.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의 기둥이라면 우리 마음에 또 세워야 할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런 겁니다. 먼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나 자신이 진정한 나의 주인일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어가면, 내가 지금 살고 있도록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기 시작한 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시작했는가? 저 같은 경우는 1967년도 7월 8일에 내가 나를 시작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죠? 자기가 자기를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시작하게 했을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생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뭐, 5살 때는 이렇고, 20살 때는 이렇고, 50이 넘어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삶을 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통로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도 주인이 아니라,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누구의 기쁨을,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마땅한 도리인가? 나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왜냐? 그분이 시작하게 하신 주인이니까. 나는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나라는 의식도 가지고 있고 살고는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하지도 않았고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끝내고. 그래서 나를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분,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저 하늘 위에서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 머릿속에 쓰고 있는 왕관이지, 왕관. 이 관, 그죠? 머릿속에 쓰고 있는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들이 관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던지면서,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걸알수 있죠.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아, 내가 관을 쓰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죠? 이 왕은, 진짜 왕은, 이 관을 쓰실 자격이 있는 분은 이분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다. 이게 저 하늘 위에서 이 우리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믿는 사람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구약 시대 그 이전이든 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가 대표의 자격으로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또 뭔가를 계획하고 뭘 사용하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게 창조물로서 당연한 도리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만 일단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존재하고 있구나. 그 부분이 좀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이 도리라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도리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아주 희한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그 이전에 아, 내가 이 도리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산하지도 못했던 희한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 주님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이 삶에 이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막 애쓰며 사는 게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써봐야 그걸 마음속에서 알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노력하고 살아보니까 그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게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하네.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의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내 숨이 끊어지거나 또는 저 위에서 나를 불러올리시는 딱 그 순간까지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알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앞으로 나면 내 삶의 모든 그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삶의 어떤 현장에서 먼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질문은 내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기뻐할 특별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야. 그러면 하루가 그냥 맥이 없는 거예요. 꿀꿀하고. 그냥 몸 상태가 좀 처지면 처지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삶에서 기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삶을 맥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질문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거꾸로 해, 거꾸로. 이 사람은 아까 봐봐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질문은 오늘 아침 나를 특별하게 내가 기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내가 특별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창환 형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내가 기뻐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최선아 사장님. 왜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하고 그게 없으면 기뻐할까요? 지우. 이 사람은 주권자의 명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 이유 한 개입니다. 그냥 이유를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뭐 철학적인 뭐 기초도 필요한 게 없고 뭐 리더십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질문 한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주권자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면 몸이 가뿐합니까? 아니죠, 그죠? 체조도 하고 잠 돌아다니면서 좀 물도 한 잔 마시고 잠이 깨기 전에는 몸이 찌뿌둥해요 다. 근데 이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왜 감사한지. 하나님 기쁩니다. 그 왜 기쁘지? 그리고 나서 기쁜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질문을 갖고 이 구도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야. 그냥 이유가 필요 없어요. 길 가면서 바보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기뻐하라는데 내 주인이 기뻐하라는데 그리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냥 기뻐하는 거지. 그런데 주권자도 없고 이 명령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거든요. 오늘 내가 기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없지 당연히. 아 여기 있는 분도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그죠? 오늘 오시는 길에 한 오늘 5만 원짜리 돈을 주신 분도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권자가의 주권이 인정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주권자의 명령 내가 절대 복종하리라고 하려고 하는 그 주권자의 명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이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평상시에 일하면서든지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특별한 내가 기뻐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이빨이 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가 슥슥 아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솔직히 기뻐하기 힘들죠. 근데도 막 기쁘다 그러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한 거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있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뻐할 힘이 없네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권자가 있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주권자가 없는 사람의 기도는 맨날 오늘 길 가는 길에 5만 원 줍게 해주세요. 내일 뭐 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있어야 기뻐하는 거야. 이거는 반역한 사람들의 삶의 구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삶의 구도는 마음속에 먼저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 주권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이제 오른쪽에 건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인데 그분이 선하신 분, 이 주권자가 악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주권자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 주권자가 진짜 주권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많은 분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대로도 물론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 51%는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참 안 받아들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막 변화만 생기면 불안한 거야. 변화가 생기기도 전에 변화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권자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들 우리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살펴봐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아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왜 주권자가 우리에게 이런 희한한 명령을 하실까? 응?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해라.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랑해라. 섬겨라. 응?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그분의 명령들이 가만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명령들입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높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이만큼 지금 높으신데 이만큼 더 높아지느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명령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깝깝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져야 딱 채워지는데 이만큼이 덜 채워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찬양하고 행복,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이만큼이 더 채워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더 채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명령들을 많이 성경 속에 온갖 명령들을 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시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엄청나게 크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이것도 너무 크다. 너무나 조그마한 존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그런데 모세 앞이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는 내가 창조물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나는 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구절만 한 구절 뽑은 건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맨날 이런 것들 떠올려가지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34편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에 딱 야무지게 앵커처럼 야무지게 박혀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집마다 모든 것이 괘씸해, 모든 것이 진짜 더럽고 추하고 막 하나님께서 좀 역겹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실제 그럴 겁니다, 아마 사실은. 그래가지고 야, 계시면 없는 나가 죽어라고 내가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즉시로 나가지고 이런 거 명령을 해다 쳐보세요. 응?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를 처벌해라. 너 나쁜 놈이잖아 정말. 그 깨달았지? 네 스스로를 처벌해. 뭐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마음, 주로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 그 명령들.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거죠.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노라. 나의 명령들을 지켜,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신명기 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 너희들이 평안해지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기뻐하는지 아느냐? 내가 뭘 바라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평안이다. 그리고 기대하던 결말, 너희가 마음속에서 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좀 요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 그거 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주기를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부패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판단력도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삶입니까? 우리는 이미 양심이 부패해가지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길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 좋은 길인지 알지를 못해요. 3초 앞만 봐도, 3초 앞만 해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를 못해.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스스로 우울한 방향으로 계속 자기를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를 잘 못해요. 그런 우리 자신을 따라 살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이게 찌질한 겁니다. 누추한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무슨 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저 두렵고 무서운 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이거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것으로 볼 때는 초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 살짜리 애가 어릴수록 자기만 알잖아, 그죠? 나이가 조금 들면 삼촌도 하나 먹어봐. 나이 그전에는 삼촌이 하나 줘, 삼촌 하나 줘. 그러면 고개 탁 돌리는데, 나이가 한 두세 살 더 먹으면 그 삼촌도 하나 더 먹어봐. 그래가지고 한 개 늦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돌아서. 스무 살이 되면 자기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줄 줄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법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도 훨씬 나은 삶이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삶은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은 처음에 순수한 동기대는 좋은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위선자가 돼요. 남들 눈에 좋은 나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디 가고 없고 남들 눈에 필요한 나가 어디 딱 서가지고 어느 날 가면 거울을 보니까 야 너는 누구지? 이문섭이라는 사람 어디 가고 웃고 있잖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이문섭이 먼저 다 있는 거야. 그게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남들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뛰어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만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기둥이 명확하게 바뀌었을 때. 아,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부터 마땅한 도리구나. 그런데 이 주권자가 다행스럽게도 정말 행복하게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권자구나. 그걸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기둥으로 딱 받고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단 기준을 이 두 개로 딱 쳐다보고 나서 판단하고 뭔 선택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로 딱 쳐다보고 나서 선택하고 그러면 주님께 이제 절대 복종하기가 주님의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만 온전하면 있잖아요. 잠깐 속는다든지 옛날 습관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속지만 않는다면 누가 도시락 싸들고 와서 나를 말려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야. 나를 기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함께 또 하나의 바퀴, 우리 삶을 굴려가는 또 하나의 바퀴 또는 또 하나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시작하게 내 삶을 나라는 존재를 시작하게 하실 때는 그분의 말씀으로 하셨지만 쉬웠죠, 그죠? 말씀으로 그냥 하신 거니까 하셨지만 나에게 자신의 선하심,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일은 자신의 목숨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목숨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이 선하심, 자신이 어느 정도 선하신 분인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일은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걸 믿는다는 것이.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고 불평, 불만, 불안 다 불자네. 불자 삼형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자 삼형제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 힘도 없고 또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당당히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평안과 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 우리의 절대 복종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평안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개를 마음속에 기둥을 박듯이 꼭 그 박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꼭 그 이 기둥을 박듯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에 확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